자,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을 찾으시면서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한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 이 아침에 이 맑고 화창한 아침에 저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저희가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말씀에 갈급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36번째 시간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제목으로 제가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와 있는데 이 15장은 요한복음 21장 전체 중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분량상으로는 조금 남았지만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마지막 전날 밤이기 때문에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는 정말 마지막 순간에 이제 와 있는 것입니다. 이 밤이 깊어져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님 이 생애에 이 땅에 계시는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 만찬 내가 이것을 참 너희와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다고 하셨던 그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이제 같이 진행하시면서 이것의 연속선상에서 이제 교회를 위한 주의 만찬을 이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손수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사건이 있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어디를 떠나실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근거들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나눴습니다. 왜 근심할 필요가 없는지에 대한 근거로서 이제 제시하시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이제 또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와 연속선상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이제 가장 중요한 명령,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명령, 이것을 지금 상기시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에 관한 명령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는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1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명령은 요때만 불쑥하신 그런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사랑에 관한 말씀은 누차 하셨지만 이제 이 마지막 밤에 이것을 명령으로서 주시는데 이것이 이제 새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장에 지금 요한복음 13장도 계속해서 같은 날 밤에 연속선상인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유월절 만찬의 저녁인데 13장의 34절 35절을 보니까 이 명령을 예수님이 새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새 명령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명령으로서 예수님이 이것을 주셨다는 것이고, 이제 밤이 깊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강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어찌 보면 우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너무 자주 들어서, 어릴 때부터 설교 말씀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너무 자주 들어서 어쩌면 대단히 조금 이렇게 좀 지루할 수도 있는 그러한 말씀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셨던 이 사람을 향해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너무 이렇게 이제 반복하다 보니까 진부한 느낌이 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인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저의 어떤 능력의 제한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참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것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 사랑에 관한 이 말씀, 새 명령으로 주신 이 말씀은 사실은 뭐 예수님이 불쑥 이렇게 던지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와 연관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생각하기를 신약 시대에는 조금 더 사랑이 풍성한 어떤 분위기가 있고, 구약 시대에는 대단히 딱딱하고 뭔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뭔가 사랑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 전체가 사실은 사랑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어디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그 한 서기관과 대화하시는 장면에서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어요.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구약 율법의 명령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계명이라고 이제 이렇게 주로 번역되죠. 계명들, 명령들이 여러 개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613개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조금 인위적인 정리예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수백 가지의 그러한 어떤 명령들, 이것이 이제 모세 율법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축약한 것이 이제 십계명이라고 보통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구약의 명령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하고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서기관이 물었어요. 다소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신명기 6장을 인용하시면서,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바로 가장 중요한 첫째 명령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곧 이어서 둘째 명령도 그와 같으며, 사실 율법사는 첫째 명령만 물었어요. 예수님은 둘째 명령도 그와 같으며 곧 이것이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것이 사실은 본질적으로 같은 문제인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온 율법을 정리해서 나오는 딱 한마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율법사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선생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멀리 있지 않도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히 더 이상 질문을 못했다, 이런 이제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문제는 율법 전체의 요약인 것입니다. 율법은 딱딱한 것이고 사랑이 없는 것이고, 은혜는 좋은 것이고 사랑이 넘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사실은 이스라엘 통해서 내내, 구약시대 내내 이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해왔는데, 성경 자체는 어쨌든 사랑에 관해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럼 도대체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몇 초 동안만 사랑이 뭡니까? 이렇게 누군가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뭘까? 갓난 아기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속엔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것이 아기 생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참 내 모든 것을 다 줘도 좋겠구나 하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떠올리실 겁니다. 한창 데이트 중인 분들에게 있어서 사랑이 뭡니까? 딱 질문했을 때는 이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 이것이 이제 사랑이라고 이렇게 떠올릴 것입니다. 어떤 이성간이 아니라도 동성간에라도 뭔가 깊은 우정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즉시 떠오를 것입니다. 사실 현대인 대다수에게 있어서 사랑이 뭡니까? 지금 현대의 젊은 사람들 대다수에게 있어서 사랑이 뭡니까? 물었을 때 대부분은 사랑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성관계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세태가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사랑이 뭐냐고 물었을 때 그것은 남녀 간의 육체적인 관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게 우리 타락한 현 세상이 생각하는 사랑관입니다. 그들은 색욕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욕정과 사랑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사랑이 뭡니까? 물었을 때 사랑을 조금 자선과 비슷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뭔가 불쌍한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사랑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휴머니즘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휴머니즘. 휴머니즘이란 인간을 높이는 거예요. 인간을 높이는 사랑을 얘기해요. 철학적 의미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플라토닉 러브를 얘기해요. 육체관계는 없어도 정신적으로 깊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교감. 이게 남녀간에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관능적이고 육감적인 그러한 것, 거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어떤 자선, 그렇지 않으면 친구 간의 우정이나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뭐 이런 정도까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어떨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친숙한 종교를 두 개를 꼽으라 그러면 우리 복음 말고 다른 두 개를 꼽으라 그러면 아마 유교와 불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 것입니다. 유교에 사랑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교는 사랑을 말하는 종교일까요? 먼저 유교는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사상체계입니다. 유교엔 신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의 사상체계예요. 사실은 체계화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라는 것의 핵심 가치는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라 그러면 그것은 자기 수양이에요. 자기 수양. 이것이 잘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 거냐? 군자라 부릅니다. 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수양이 잘된 사람이 군자예요. 그러니까는 유교가 이루고자 하는 건 군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유교의 그 핵심 지침으로 삼는 것이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시면서 다 배우셨듯이 삼강 오리운입니다. 그 올림픽 오리운기 말고 삼강 오리운. 그래서 삼강 그러면 저도 이거 하도 오래돼서 군이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그래서 임금과 신하 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 아버지와 아들 간에 또 남편과 아내 간에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륜이 이제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소, 부모유신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유교에서 가르치는 사랑이라는 건 어떤 건가?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자기 수양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유교에서 가르치는 어떤 사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인입니다. 인. 그렇죠. 어질인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인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질다는 게 도대체 뭔가 사전적인 정의를 봤더니 이건 너그럽고 덕행이 높다.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너그럽고 덕행이 높다. 그러면은 어질다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뭐 모질다쯤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자기 수양을 통해서 어떤 그 군자를 이루고 그 어진 마음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을 지금 추구한단 말이죠. 그럼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사랑, 이것이 그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과 같은 것인가? 아닙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어질인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제가 그걸 조금 이따 말씀드릴 겁니다. 불교는 어떤가? 불교도 사실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고등 철학이다. 이제 이렇게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는 신을 믿는 거라기보다는 이제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불교의 그 핵심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사람이 부처가 이제 된다는 것이죠. 부처라는 말 자체가 깨달은 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가 되면서 이제 해탈을 하는 것이죠. 해탈이라는 것이 이제 모든 고통에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대단히 허무해요. 그렇죠? 무예요, 무. 그래서 이 사실은 이 우리가 사는 이것도 다 그냥 허상일 수 있다는 거죠. 허상. 이 세상 전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에서 어떤 그 뭐 고차원적인 걸 얘기해도 다 쓸데없는 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불교는 애초에 세계관 자체가 모든 걸 물어보기 때문에 거기다 뭘 갖다 붙여도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불교에서 이 자비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비. 우리 성경의 개역 성경에도 이제 mercy 이것을 mercy라는 영어 단어를 이제 자비로 번역을 했는데 우리 흠정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전부 이제 긍휼로 바꿨죠. 자비라는 단어 우리 찬송가에서도 다 바꿨습니다. 자비라는 단어 자체가 불교의 교리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생을 사랑하여 즐거움을 주는 것을 자라고 하고 중생을 불쌍히 보아 그 괴로움을 없이 해주는 것을 비라고 하는데 이 둘을 합해서 자비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교 교리와 관련된 교리적 용어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성경이 이제 처음에 번역될 때 대단히 토착화 이 논리에 의해서 번역이 되면서 샤머니즘 용어, 불교 용어 뭐 이런 것들이 다 짬뽕이 돼서 성경이 번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바로잡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바로잡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 건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령한 이런 거죠. 신령한. 신령한 노래로. 신령한 노래가 뭐죠? 신령님 나오는 노래인가요? 그래서 이게 다 샤머니즘 용어들을 이제 그대로 갖다가 이렇게 이제 성경에 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건 유교가 이야기하는 인이 되었건 불교가 이야기하는 자비가 되었건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같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보지만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분명히 공통점도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인간이 범죄해서 인간이 일그러졌는데, 그래도 그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흔적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 안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흔적들이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인 것이고, 친구 간의 우정인 것이고, 또 어떤 자선의 마음인 것이고,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세상이 스스로 파악할 수 없는, 세상 스스로가 연구해서 알아낼 수 없는 그러한 종류의 사랑을 말씀하는 책입니다. 이것은 성경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동굴에 들어가서 면벽하고 50년 뭐 해가지고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종류의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창조자와 피조물 간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 자들 간의 사랑. 이 사람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 사람도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그둘 사이에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세상이 스스로 알아낼 수 없는 사랑이에요. 마지막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누리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의 가장 본질적인 그러한 차이를 내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제 조금만 더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사랑의 출발점은 당연히 나입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인간 자신이에요. 그걸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건 한계가 너무 명확한 거예요. 자기 자신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한계가 명확합니다. 왜? 자기 자신이 죄인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곧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랬습니다. 인간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 그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출발한 사랑이라는 것은 불본 듯이 뻔한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가복음 7장에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들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사악함, 속임, 색욕, 악한 눈, 신성모독, 교만, 어리석음이 나오나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나오는 사람은 저기 이렇게 교도소에 가 있는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만 이게 나온다는 게 아니에요. 정장하고 옷잘 빼입고 멋지게 보이는 그 모든 사람 안에 이게 다 있는 것이고, 이 앞에 서 있는 쟤 안에서도 이게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것을 정말 이게 만약에 눈으로 보인다면, 이게 여기 이 조항 하나하나가 눈으로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한 생각, 간음, 음행, 살인, 도둑질, 탐욕 이런 게막 눈에 딱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어떤 우리가 사람을 볼때 완전히 그 쓰레기장 아닙니까? 여기가 쓰레기통 아닙니까? 선한 것이 거하지를 않아요. 이 안에 이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사람, 이 사람에서 출발하는 게 세상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심지어 인간이 가장 고상하게 생각하는 사랑조차도 고상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 감동적이고 고상한 것을 얘기할 때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해요. 그런 일화들은 제가 뭐 여기서 당장 들지 않아도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부모가 얼마나 자기 자식을 애틋하게 사랑했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은 아주 구구절절 들을 때마다 아주 참 심금을 울립니다. 그러나 그 사랑조차도 사실은 한계가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뭐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지만 성경에서도 보면 이 고상하다고 생각되는 이 성경 안에도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에게 포로가 되어서 오랫동안 음식이 없이 시달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는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사랑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자기의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건 인간 본성에 관한 얘기예요. 다 이렇게 한다.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애틋하게 생각하는 인간의 그 부모의 자식에 대한 그 사랑, 그것과 하나님의 사랑을 대조하실 때 인간의 본성상 그거를 그 젖먹이 아이를 그렇게 잊을 수 없는 본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잡아먹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간은 그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대조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오늘 제 포인트에 맞춰서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이것을 이 고상한 사랑인 척 이렇게 해도 자기가 극한에 몰리게 되면 자기 생각을 먼저 하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사랑의 그 수준이라는 것은 자기 사랑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로서 사랑했건 또 부모와 자식으로 사랑했건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이 되면 모두가 다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그럼 뭐냐? 그 출발점이 하나님에 있다는 게 이게 큰 차이점인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오늘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자,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기 전에 그 앞에 말씀이 뭐였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제자들 각각에게 먼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너희 서로 사랑해라 말씀을 명령을 주셔도 그건 지킬 수 없는 불가능한 명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으로 주셨고 그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전제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자기 자신이 출발점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출발점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끼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휴머니즘적 사랑이 결코 아닌 거예요. 여러분 휴머니즘 좋아하시죠?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휴머니즘은 인간을 높이는 단어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단어입니다. 휴머니즘이라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할 수 있는 전제 조건, 그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랑이 들어와야 되는가?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괜히 듣기 좋으라고 이렇게 술술 넘어가는 그런 단어로 이렇게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 대단히 냉정한 말씀이에요. 사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 안에 없는 것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것만큼 참 이게 헛된 게 또 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이 500억 원을 빚졌습니다. 나는 당장 가진 게 5천만 원도 없어요. 근데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네 빚 갚아줄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있어야 갚아주죠. 내 안에 그걸 갚을 게 있어야 갚아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친구를, 내 애인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 아내에 사랑이 있어야 사랑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명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이 명령을 하시냐? 예수님의 제자들, 즉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출처가 그러면은 이제 제가 사람 안에는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 안에는 이게 없어요. 사람 안에 오히려 가득 찬 것은 더러운 것만 가득 차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 안에는 사랑이 없는데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에게 사랑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의 그 사랑은 어디서 온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서 온 거냐, 이 부분을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가보시죠. 요한복음 17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아주 아주 중요하고 놀라운 그러한 진리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5장 16장을 지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이제 기도하시는 그 장면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여기 보니까 24절에 아버지여, 원하건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실 표현은 이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시간 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시간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창조가 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현대 물리학이 밝히듯이 시 공간 자체가 묶여 있습니다. 서로가 묶여 있고 이것은 창조된 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실 때 시간이 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러한 시간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과거, 현재와 미래로 이렇게 구분되는 이 시간은 시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 이전에도 존재하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간 이후에도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시간 이전의 영원, 우리는 영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영원 이전부터 뭘 하고 계셨을까요? 되게 심심하셨을까요? 세 분이 앉아서 쎄쎄쎄 하고 계셨을까요? 아,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되는데. 성경에 많은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라 불리시는 하나님, 아들이라 불리시는 하나님, 성령이라 불리시는 하나님께서 뭘 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지는 않아요. 지난번에 제가 삼위일체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릴 때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그러면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가 언젠가 영원 시점 어느 시점인가 이렇게 나았나 보다 그런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A 하나님, B 하나님, C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A, 하나님 B, 하나님 C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오히려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A가 가지고 계신 타이틀이 여호와예요. 아버지시고 전능자세요. 하나님 B께서 가지고 계신 타이틀이 아들이세요. 타이틀이 아들이시고 그리고 양들의 문이라고 하시고 여기 포도나무라고 하시고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하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고 100가지 이상의 다양한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C께서 가지고 계신 타이틀이 성령이에요. 또 개혁성경의 보혜사로 되어 있는 위로자란 말이죠. 컴포터. 그래서 이 삼위일체로 계시는 이 셋이 하나로 존재하시는 하늘에 세 분이 계신데 증거하는 세 분이 계신데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셋이 하나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전서부터 뭐하고 계셨냐 많은 것을 성경이 말씀하지는 않는데 그 중에 잠깐 빛을 비춰주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하고 계셨어요? 사랑하고 계셨어요. 완전한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서로 그 완전한 사랑을 주고받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17장의 그 앞부분에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5절에 17장 5절에 보면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 사랑 말고 또 뭐가 있나요? 영광이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성령을,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을 상호간에 서로를 영화롭게 하고 계셨어요. 완전한 사랑 가운데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는 거기까지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영원한 하늘에 가면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그것을 신비에 감춰두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논리를 어떻게 가고 있는 것이냐면 세상 사람들 안에는 사랑 자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고 명령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건 자기 애착이에요. 자기에 대한 애착일 뿐이에요. 뭘 해도. 그런데 지금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그 명령을 주실 때 그냥 주시지 않고 먼저 그 제자들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일단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와야만 인간이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뭘 말씀드린 거냐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전서부터 그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계셨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서 온 거예요. 그 사랑에서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삼위일체 사랑에서부터 온 사랑이고 그 사랑이 이제 제자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 제자들이 비로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받은 사랑의 이러한 명령은 이러한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결코 할 수가 없는 사랑인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인간의 사랑 이 순서를 따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정상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담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을까요? 범죄하기 직전에 아담은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그 아담 안에 들어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문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문제는 서로 떼놓을래야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됩니다. 어떤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즉 다시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자선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희생정신이 투철하고 어쩌고 해도 사실은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몸과 혼과 영으로 만드셨을 때, 그렇죠? 흙을 빚어서 몸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은 흙입니다. 이거 숨 끊어지면 3일이면 썩기 시작하면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게 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이교도들은 육체에 열광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 코가 예쁘다, 눈이 쌍꺼풀이 예쁘다, 저 같은 사람 보면 쇼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 몸에 열광을 하지만 쇼딸이 맞습니다. 저 뭐 뭐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크면 더 좋겠지만 몸에 열광을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그냥 흙집이라 그랬어요. 장막집이라 그랬어요.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늘에 더 좋고 영구한 집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그 영적인 그 몸이 있습니다. 썩지 않는 몸이 있어요. 영화로운 몸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아담을 처음에 만드실 때 흙으로 이 형상을 빚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 그것이 이제 영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흙덩어리가 뭐가 됐냐면 살아있는 혼이 됐다. living soul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 흙집 안에 아담이라는 흙집 안에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숨의 형태로 그 안에 그 인간의 영 안에 같이 좌정하시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영화롭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불을 이렇게 딱 하나님이 아담 잠재워 놓으시고 갈비뼈로 이불을 만드셨을 때 우리는 그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화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문자 그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고 믿어요. 그래서 이불을 만들어서 아담 앞에 이렇게 데려왔을 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이는 살 중에 살이고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구나 이렇게 감탄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그 아름다운 여자를 남자가 봤기 때문에 느끼는 어떤 육체적인 어떤 육감적인 그러한 성적인 매력 이런 것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여자를 이렇게 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감탄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이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과 같이 머무르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을 때 인간은 즉시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래로 아담 이래로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채 영적으로 죽은 채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안에는 사랑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사랑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에베소 4장 18절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자기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그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될 때 그분을 모셔드리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렇죠?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는 그 순간이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순간이에요. 두 개가 다른 게 아닙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과 예수님을 진지하게 믿는다는 건 같은 얘기예요. 예. 그분을 모셔드리는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되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마치 첫 사람 아담이 창조될 때처럼 하나님이 그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듯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인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사람이 다시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베드로후서 1장 4절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다시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이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범죄하는 순간 그걸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이걸 다시 회복하는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우리가 다시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인간에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묘사하실 때 본성의 애정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세요. 본성의 애정이 없다. 로마서 1장에 저쪽 31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고 본성의 애정이 없는 자다. 죄인들을 쭉 이렇게 열거하실 때 그런 표현을 쓰세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 구원받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넣어주셨던 그 본성적인 애정 그것이 온전히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뭐 특별히 어려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논리만 잘 따라오셨다면 모두가 다 아 그렇구나 수긍하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명령이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우리들조차도 사실 사랑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남편 사랑하는 거 쉬우시던가요? 아내 사랑하는 거 쉬우시던가요? 이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새끼들 사랑하는 거 쉬우시던가요? 맨날 공부하라는 소리만 하는 엄마 아빠 사랑하는 거 쉬우시던가요? 아, 쉽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사실은 이 사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세상 사람들인들 말해야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지만 사랑하는 듯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종류의 사랑을 할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이게 참 어려운 점이 뭐냐면 내가 지금 성경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내가 사랑해야지 하면서 억지로 내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고 억지로 내 아이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남편을 사랑하려고 하긴 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인지 아니면 내가 구원받기 전에 늘상 해오던 어떤 세상적인 어떤 노력인지 구분이 안 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서로 사랑하라 하실 때의 그 명령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수준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자왈 맹자왈 할 때 너희들 좋게 좋게 잘 살아라 그 정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서로 잘 두루두루 잘 지내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이 사랑은 대단히 고차원적이고 대단히 놀라운 사랑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인간은 원래 사랑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가 되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사랑할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존재로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기계적으로 프로그램 돌아가듯이 명령 수행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그게 깨진 겁니다.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걸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시대에서건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복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다시 회복이 되면서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 아담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또 이브를 아담이 이브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 인간과 인간의 온전한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뭘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뭘 많이 갖는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또 뭘 아무것도 안 소유하는 무소유도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삶의 가장 큰 가치가 아니에요. 뭘 정복하고 뭘 지배하고 다스리고 뭐 쾌락을 만끽하고 그게 인간의 어떤 최상의 가치가 아니에요. 인간의 최상의 가치는 사랑에 있는 것인데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이 출처가 되는 그 사랑 그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인용한 말씀이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는데 공산주의를 경험한 그 사람이 공산주의에서 벗어나서 한 말이 있답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이 들은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대요. 공산주의는 사랑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공산주의는 마귀적인 것이고 마귀적인 것은 사랑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 출처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누리시던 그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달되고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의 산상설교의 말씀을 조금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우리 5, 6, 7장에 이제 산상설교, 산상수훈이 아니라 산상설교입니다. 산상설교의 이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도 대부분 한두 번 들어서 읊조리는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네 겉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십리를 가며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그래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뭐 이런 거를 뭐 일반 사람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말씀을 이 산상설교를 해석할 때 율법적인 그러한 교리의 바탕에서 가르치는 교회들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이것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쨌든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걸 안 하면은 심지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안 되면 그러면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도 못 받는다. 이렇게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반대쪽 입장에서 완전한 어떤 그 구원의 안전보장을 믿고 또 율법과 은혜를 잘 구분할 줄 아는 교회들에서는 또 반대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건 완전한 율법이다. 이건 구약시대에 구약 율법파에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사건 이전에 율법 이거 지금 여전히 율법 얘기를 하고 계시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이 사랑의 그 이 기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의 기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누리던 완전한 사랑에서부터 이렇게 전달되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온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진지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을 안 지키면 구원을 못 받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단순히 이게 율법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고 이걸 누가 할 수 있냐? 이건 세상 사람이 이런 건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걸 못해요. 아무리 그 뭐 박애정신이 투철하고 어쩌고 해도 이거 끝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누가 하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기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그 기준이 대단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사랑이 잘 안 되고 오히려 정말 증오만 쌓이고 이가 부득부득 갈리고 정말 그 사람 생각하면 괘씸하고 원통하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것으로 나한테 이렇게 되돌려줄 수 있는지를 생각할 때 참으로 잠이 안 오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괴롭죠, 우리가. 아, 하나님, 어떻게 이런 사람까지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게 사랑도 정도가 있지. 하나님, 제가 지금 정말 하나님도 아닌데, 응?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사람까지를 제가 포용하고 사랑합니까? 이러면서 참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런 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왼수 같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인간 관계를 하다 보면 가족 간에 이게 제일 많이 부딪히고 또 직장에서 제일 많이 또 부딪히고 또 이웃 간에 부딪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셨다고 얘기할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 얘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제 다시 정죄함에 이르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에서 우리가 면해졌다는 단순히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얘기할 때 저도 좀 두렵습니다. 왜? 제가 금방 내려가서 설교 끝나고 내려가서 누가 저를 또 건드리면 저도 속에서 뭐가 올라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키진 못하더라도 알긴 똑바로 알자는 겁니다. 이분 삐뚤어졌어도 말은 똑바로 하잔 말이에요. 이게 이런 걸 애초부터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걸 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랑, 하나님께 속한 사랑,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우리가 육적인 어떤 매력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건 물론 중요한 거 맞습니다. 하나님이 이성으로 그렇게 창조하신 거 맞아요. 그러니까 결혼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그런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게 된 그 사랑으로 이 내가 대하고 있는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이것을 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육신이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생각하면 못해요. 그때 필요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주님, 저는 죽은 자입니다. 주님, 제 옛 생명은 죽었고 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입술로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육신의 어떤 것으로는 제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 저는 정말 당장 달려가서 멱살 잡고 싶고 저는 달려가서 정말 다 뒤집어 엎고 싶고 지금 바로 이 관계 끝장내고 싶고 뛰쳐나가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옛 생명이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말씀하시니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제게서도 발현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해내는 삶을 살도록 해보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시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인지 입증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내가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제가 죽은 자이고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으로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걸 입증하는 삶인 거예요. 그 삶이 귀한 겁니다. 그 삶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하는 삶이 아니라 엉뚱한 삶 살면 천년을 살아도 헛된 삶입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 그게 진리라는 것. 비록 불가능해 보이지만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정말 참되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그러한 삶을 다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